원래 오늘이 일본 선교 간증 시간인데 많은 선교 멤버들이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한 관계로 아쉽지만 우리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모르셨으면 죄송합니다. 대신 오늘은 제가 일본 그 오다테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리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리라 이런 순전한 각오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 도중에 진리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신실한 종으로 남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상을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러려면 그저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그 가혹한 현실의 무게를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수한 믿음과 그 뜨거운 열정을 묵직하게 받쳐줄 말씀에 대한 깊고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한두 구절 말씀 위에 가볍게 올려져 있는 얄팍한 신념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를 묵직하게 관통하고 있는 거시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지 아니하면 이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약한 우리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묵직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를 언제든 지탱시켜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저녁은 정말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사명에 관련해서 한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가길 원하십니까? 한 사람이 정말 무엇을 중요시 생각했는가, 이것을 보려면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그것을 보면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집을, 사업을 남기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정신, 가치 또는 업적을 남기고 갑니다. 우리 옛날 말에도 호랑이는 뭐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수백, 수천 년 결국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깟 이름을 남겨서 뭐하냐? 난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그 질문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고 회피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리 그것이 자식에게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후회 섞인 유언이라 할지라도 뭔가를 남기고 떠나길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길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삶을 돌아볼 때 결국 무엇이 남겨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 모두 그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밖에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허탈함을 무엇으로 달래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가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정말 영원히 남을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은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남기고 떠나셨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명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사셨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은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셨는가? 먼저 주님께서 무엇을 남기지 않고 가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더 자명해집니다. 무엇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뭐 집이나 돈이나 건물이나 사업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자식도 옷 한 조각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남기고 가신 것이 너무도 없어서 어떤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인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남기고 가셨는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즉 두 가지,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교회, 말씀과 교회, 이 두 가지만을 남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육체와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마르고 시들어버리지만 무엇은 영원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이사야 구절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을 하죠.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모든 육체도 그 모든 영광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무엇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욱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절정이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것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죠.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방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 전절 23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너희가 거듭나게 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25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 나머지 신약 성경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말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현세의 어떤 역사의 마지막이죠.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계시록 7장 9절 10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 두 가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는 이 두 가지, 복음, 주님의 교회,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의 모든 것은 풀처럼 마르고 그 영광도 다 결국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소중히 여기는 모든 금은 보화들, 그것이 무엇든지 간에 다 안개처럼 결국 사라질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런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주님의 몸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짧은 인생을 살고 가시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셨는가? 주님의 복음과 교회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지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답을 하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지금 저는 애를 키우랴 일하랴 너무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직 제가 이런 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그 자가 가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라도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게 된다면 그것은 막대한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미약한 것이라도 결국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보물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남을 주님의 복음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과 철학에 능통했던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이 고린도에 가서 어디든 갈 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겠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철학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환호할 것이고 내가 철학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면 헬라인들이 환호할 것임을 뻔히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다고 합니다. 매우 이것은 의도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모두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을 하기로, 다른 것은 다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복음만을 전할 것이다. 이 세상이 어리석다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복음만을 나는 전할 것이다. 모두가 나를 바보 취급하면서 멸시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될 것이다. 왜 그렇게 결단을 합니까? 율법과 철학을 말하면 잠깐의 인기와 명성은 얻을지 몰라도 이 한 영혼은 지옥으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한 집에만 잠시의 멸시와 조롱은 그 고난은 따를지 몰라도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죠.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자.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자. 고난을 받으라. 오직 복음을 지켜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지켜야 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한다.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그 당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그는 교회에게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 고난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절 28절에 이외 일은 고상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정작 자신은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한다. 걱정한다. 모순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마음, 이 역설을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이렇게 날마다 마음이 눌리도록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한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더러운 창녀였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가 그 마음을 저버리고 다시 돌아갈까 봐 그 마음이 부패해질까 봐 나는 날마다 두렵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를 사로잡았던 것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첫 제자들, 그 첫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님을 저주하며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름 잡히고 흠이 많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나의 신부를, 나의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로 만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주님처럼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던 그런 거룩한 바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영원한 것이다. 역사의 모든 것이 이 절정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것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과 교회를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면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대신 세상의 지혜와 문명, 이 모든 위대한 인간의 업적들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이 따라갔던 그 모든 인간의 지혜와 문명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항상 부끄럽게 여기고 조롱했던 복음과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과 교회는 늘 이 암울한 세상에 빛을 밝히 비춰졌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그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습니다. 들의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인생 꽃 피워보고 싶다. 꽃 피우고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운다 한들 그것이 어떤 의미든지 간에 꽃 피운다 한들 이내 오늘 저녁이면 다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그 영원의 시간 동안 그 허탈함을 어떻게 달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남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복음이 잘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배워가면 됩니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출발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것이 저는 복음은 어려서부터 늘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가 평생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위대한 출발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직 선교나 전도 이런 거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솔직히 창피당할까 봐 겁나고 두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나가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떨리고 무섭습니다. 창피당할까 봐 겁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목사님의 어떤 칭찬, 교회에서의 인정, 죄책감 또는 의무감 때문에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마디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건데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로부터 이 땅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가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런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의 힘과 능력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것을 정말로 마음 깊이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 오다테에서 전도할 때 오다테 교회에서 그 통역하시는 분으로 토모코라는 29살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한 7, 8개월 전, 작년 겨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믿지 않은 참 이 초신자였는데 영어를 잘 하시고 또 마음이 있어서 저희 통역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오다테에서 가까운 카즈노라는 마을로 가서 시골 마을이었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도 사실 통역 때문에 우리에게 왔지만 이런 것들을 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내가 카즈노 도시가 내 고향이라서 내가 여기서 살았고 자라났고 친구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겁나고 무서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가면서 전도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더군다나 혹시 전도를 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날 물론 여러분 되게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겠습니까? 그날 오전도 찾아가는 집집마다 다 거절을 당했죠. 어떤 분들은 아주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거절하신 분도 있고 하루 종일 경험해 보신 분도 있지만 거절을 계속 당하다 보면 참 급격히 피곤해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고 말수가 줄어들죠. 힘들게 돌아옵니다. 아, 참 힘들었다. 이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이분 참 마음이 어떨까. 근데 와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큰 이 기쁨과 감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큰 감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저들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었는데 내가 바로 저들처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 어둠 가운데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구나.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니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둠에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이제는 전도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가 참 있죠. 이제 저도 물론 그렇죠. 내가 근데 그럴 때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겁 많고 이기적이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저 나의 의로 똘똘 뭉친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참 괴롭죠. 내가 정말 크리스천인가? 내가 선교지에 와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늘 이런 위로를 주시죠. 그걸 이제 알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렴.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이 큰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고 강 같은 평안이 임하죠. 그래, 내가 지금 선교지에 와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차 타고 왔는데 호텔에서 자면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다고 주님께 내가 불평을 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나를 그런 나를 다 알면서도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주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는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이에서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평생 배고프고 굶주리시면서 온 갈릴리를 누비시다가 걸어다니시면서 배고프면 그저 밀 이삭을 드시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도 없다. 그렇게 노숙을 하셨구나.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뱃머리 뒤에서 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신 사역을 하셨구나.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정작 우리 팀은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돌아오면 잘했다고 박수쳐주고 격려해 주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와 격려는커녕 배반과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신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의 그 이기심과 나의 연약함과 사랑 없음, 그 철저하게 무너진 선교지 현장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교회를 세워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